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충남 태안의 안흥 시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최근 개발에 성공한 현무 2B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성공으로 현무 2B 미사일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육군 미사일 사령부 예하 기지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공격이나 도발에 대비해 북한 전역에 배치된 주요 표적을 신속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 중에 있다며 북한이 무모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만 명이 넘는 ISIL 전사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라크와 국제연합국 대표들 간 ISIL 대책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부장관은 오늘 프랑스의 인테르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블링컨 부장관은 일부 실패가 있었지만 공습과 현지 병력에 대한 훈련, 장비 지원이 승리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날 회담을 앞두고 이라크군이 국제연합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소수계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앤 리처드 국무부 차관보는 오늘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힝야족은 미얀마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처드 차관보는 어제 수많은 로힝야족이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일시 수용돼 있는 인도네시아의 난민수용소를 둘러봤습니다. 로힝야족은 지난달부터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탈출하고 있으며 선박을 이용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여 명이 안다만해와 벵갈만 해상에서 식량 등 보급품이 고갈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 하람에 대한 소탕작전에 나서면서 8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보코하람 소탕작전이 실시된 지난 2009년 이래 1,200여 명이 처형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또 적어도 7천 명 이상은 감옥에서 고문과 갈증, 굶주림 등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나이지리아 군 고위 간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무함마드 부하리 새 대통령 정부가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구조대는 오늘도 양쯔강 여객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430여 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부분 노인들인 관광객과 승무원 등 450여 명을 싣고 운항 중 폭풍을 만나 전복된 여객선 사고로 지금까지 18구의 시신이 인양되고 14명이 구출됐습니다. 구조대는 현재 강물에 전복되어 있는 사고 여객선의 바닥 부분을 뚫고 들어가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잠수요원은 배가 뒤집힌 상태여서 선실 안에 물건들이 떠다니고 있다며 잠수 도중 생명줄이 엉켜 자칫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계속되는 강한 바람과 폭우도 구조와 수색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부패 의혹과 관련해 미국 당국이 제프 블라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이 같은 보도는 블라터 회장이 어제 스위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연 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실시된 FIFA 회장 선거에서 5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블라터 회장의 사임 의사로 누가 FIFA의 차기 회장직을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의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회장 선거 출마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6자회담에 나설 뜻이 없다는 북한에 대해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our partners are united in our belief that more needs to be done to pressure the North Koreans.
한국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경우 일본은 이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자회담에 나설 뜻이 없다는 북한에 대해 국무부는 추가 압박에 더욱 무게를 뒀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전략 커뮤니케이션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6자회담 파트너들은 대북 압박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정확한 묘사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I'm not sure that's an accurate representation. We and our six-party partners are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존 캐리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대북 압박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러시아 관리들과도 관련 대화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 당사국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프 선임 보좌관은 6자회담 재개 여부가 북한에 달렸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Our position on a return to six-party talks has not changed.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want to get back to credible and authentic negotiations.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에 복귀하기 원하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하프 선임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최근 이와 반대되는 행동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궁서궁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날 평양을 방문한 독일 북한 친선 의원단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미국과 더 이상 한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며 6자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비핵화 못지않게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자국민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why it's important for us to ramp up international pressure.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7일 뉴욕에 미한국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못지않게 북한의 인권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2015 유럽안보협력기구 아시아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conundrum is the most critical issue.
북한 핵이라는 난제는 경제난과 인권 문제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북한 문제의 일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주력해온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3자회동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6자회담 수석 대표 간 만남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강력한 대북 압박에 구체적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리 국무장관은 지난달 서울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달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안보 경제 관련 대화에서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Name and shame violators who are guilty of these kind of human rights abuses.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킹 특사는 또 미국 정부가 재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은 미 의회가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통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인권과 상관없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서울 설치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합의한 지 2년 8개월 만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3일 충청남도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최근 개발에 성공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탄도미사일의 성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해 사거리가 최소 500km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지난 2012년 미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종전의 300km에서 800km로 늘렸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형 탄도미사일은 올해 말부터 한국 육군 미사일 사령부 예하기지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유사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하고 추적해 격파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킬체인은 한국군이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안흥시험장에서는 이와 함께 철매2 개량형 지대공 유도 무기도 첫 시험 발사됐습니다. 철매2 기본형은 10에서 15km의 중고도를 비행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 무기입니다. 한국군은 이 기본형을 독자 기술로 개량해 15km 이상의 고도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철매2 개량형 유도무기는 하층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전력으로 또 다른 이름인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안흥시험장에서 실시된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92만 평 규모의 안흥시험장은 유도무기와 함포 등 각종 개발무기를 시험하는 곳으로 한국군의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이 안흥시험장을 방문한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군의 핵심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유도 무기의 시험 비행을 직접 참관하고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힘은 첨단 국방과학기술에서 나온다고 격려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도전 정신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오늘 미한 연합사단 편성식을 개최하고 세계 최초의 2개국 혼성사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군대와 부대를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팡파레가 울려 퍼집니다. 세계 최초의 두 개국 혼성사단인 미한연합사단 편성식 현장입니다.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하나의 부대를 이뤄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미 2사단을 모체로 만들어진 미한연합사단은 미군과 한국군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평시엔 미한연합참모부 형태로 운영되다 전시엔 미 2사단 예하부대와 한국군 기계화 보병 여단으로 편성됩니다. 연합사단장엔 테드 마틴 주한미군 소장이, 부사단장엔 인성환 한국군 준장이 임명됐으며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 계획은 미한 공동으로 작성할 방침입니다.
So while we have reorganized the brigade combat team structure in the
테드 마틴 미한 연합사단장은 연합사단의 편성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방위력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미 2사단의 막강한 화력과 한국 지형에 익숙한 한국군이 한 부대를 이루게 되면 전투력이 배가 되고 연합 방위 태세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성환 미한연합사단 부사단장입니다.
오늘 연합사단이 편성됨으로써 앞으로 한미 간의 전술적 차원에서 연합훈련이 활성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연합방위 태세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미래 연합작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서부전선을 맡고 있는 8기계화 보병사단 중 1개 여단이 연합사단에 배속될 것이며 미군의 효율적인 작전 운영을 위해 유사시 어느 부대를 어떻게 동원할지, 무슨 작전을 펼칠지는 미군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사단은 대북 억지뿐 아니라 유사시 북한 지역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 시설을 파괴하는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한 양국은 유사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연합사단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에 나설 경우 일본은 이를 지원할 수 없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원이 아베 내각의 안보 관련 법률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에아라 세이지 전 외무상은 지난 1994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시설 폭격을 계획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미국이 대북 선제 공격을 강행할 경우 동맹국의 공격에 일절 협력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는가라고 아베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경우 일본이 미국에 대해 병참 지원을 제공하거나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미국과 협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공격을 감행하는 나라에 일본은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양한 가정을 두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미국은 그런 공격을 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미국은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아베 정부의 안보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기준과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안보 법제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중의원 회기 연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일 앞으로 중의원 심의 과정에서 한반도 비상사태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상황이 상정되면 정부와 여당의 논의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의에서 중동과 인도양에서의 군사적 긴장 사태 등이 주로 언급됐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번 달부터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 협의는 미한일 3자 간 안보 토의 DTT 틀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관련 실무 협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군이 추진 중인 소형 무장헬기에 탑재할 공대지 유도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소형 무장헬기에 탑재될 공대지 유도탄은 미국산 헬파이어 미사일처럼 적의 전차를 정밀 타격하는 유도무기로 한국군이 장기간 운용해온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소형 무장헬기의 공대지 유도탄은 다중방식 탐색기와 자료 연결을 활용해 육안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어 대전차 정밀 공격과 헬기 조종사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방사청은 기대했습니다. 방위사업 추진위는 이와 함께 차세대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 3과 보병부대의 실시간 기동 지휘 통지를 위한 지휘소용 차량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5월분 임금 지급 시한을 앞두고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의를 조만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5월분 임금 지급 시한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갈등을 빚었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일단 종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남북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후 추가 협의를 위해 공동위원회를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추가 인상분이나 연체료는 남측 관리위원회를 통해 협의가 가능하지만 공단의 전반적인 임금과 노동 규정을 논의하려면 당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한국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3월분 임금을 북측에 납부했던 18개 기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어떤 정부의 방침을 그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단합된 행동을 해야만 어떤 북측의 부당한 그리고 일방적인 그 노동 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 대변인은 낮은 수위인 경고 조치를 취한 이유는 북한의 압박으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북측에 3월분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49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나머지 31개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한국과 임금 지급 방식에 합의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할 것을 기업들에게 압박하면서 인상분의 차액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하겠다는 담보서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라는 지침을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어긴 기업들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3월분 임금을 납부한 기업들은 당시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했다고 신고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장려금과 상금 등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납부했을 것으로 한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북한이 지난 2월 말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분부터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남북 공동행사의 무산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 측 단체의 접촉 제의를 계속 회피하면서 순수한 사회 문화 교류 차원의 공동행사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6.15 공동선언 15돌과 조국 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는 지난 1일 남측 당국이 전제조건을 달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6.15 행사를 각자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에서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이 예고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대북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문제와 별개지만 북한의 요청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의 북한 내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람 이작사이 상주조정관은 최근 북한이 가뭄으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나 2일 VOA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 pla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t this time, nor has North Korea requested U.S. assistance.
이 관계자는 북한 역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지난 2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 등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면서 북한의 지원 요청이 없었음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과거 대북 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핵심 원인으로 분배의 불투명성을 꼽았습니다.
Whenever we undertake an assistance program, regardless of the country in which we operate, we or our implementers need to be able to monitor aid distribution to ensure.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어떤 나라이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이 전달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분배 실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어를 구사하는 식량 분배 감시 원수를 제한해 분배 체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VOA 뉴스 백성훈입니다.
한국에서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희생된 국가유공자들의 정신을 기리는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유족들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망인회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는 6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인 한국의 현충일이기도 하고 올해는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망인회입니다. 이곳은 한국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등 그 유족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왕성원 회장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6.25때 돌아가신 미망인들 남편이 월남전에서 돌아가신 분들, 또 국내 순직하신 분들, 국가유공자 한해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또 이제 오로지 남겨준 그 자녀를 훌륭히 키워서 사회 역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살아왔어요, 이때까지.
이곳 회원들은 국가유공자의 아내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부루 회원 6명을 선정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유공자의 긍지를 잃지 않고 자녀를 훌륭히 성장시킨 회원을 뽑아 장한 어머니상을 수여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왕성원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예, 우리가 하는 게 많아요. 그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뭐 주로 경제적인 면이에요. 자녀들 학비 같은 거, 또 장학금만이 아니라 또 어려운 회원들, 또 노인 돕고 노인들이 그런 분들한테 도와주려고 그래요. 또 현충원에 무용고 묘지에 헌화 운동도 하지요. 또 뭐 부르 이웃 소녀 소년 가장 돕기, 신생아들 있잖아요. 모자도 캠핑 있잖아요. 한 생명 살리 운동.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들이 모인 단체이니만큼 어려운 세월을 겪은 회원들이 서로 도우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데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전사했다는 이 회원은 힘든 시간을 겪은 이야기를 담담히 전합니다.
66년도 4월 20일 결혼을 했어요. 7월 27일 날 파병이 됐죠. 그 다음에 파병되고 나서 8월 9일 날 전사를 했어요. 는 달수로는 석 달이고 아마 같이 생활한 지는 한 28일 이제 첫 번에 파병 되시고 나서 일주일 되던 날이었나 병원에 가니까 임신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편지 오면 그때 이제 아이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전사 통지서만도 받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는 거를 전할 수가 없었죠.
참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닥친 남편의 죽음 앞에 처음에는 서름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자긍심으로 버텼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거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서름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느낀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고인보다도 내 서름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셨던 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과 내지는 이제 어떤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의논할 상대가 없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저보다도 아이가 자라면서 그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남자애들은 그 아버지의 역할이 꼭 필요한 시기에 아마 그 아이가 힘들었을 거예요.
6.25 한국전쟁 전사자 아내가 주축이 돼서 시작된 단체지만 이제는 6.25 한국전쟁 전사자 아내들이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군인의 유족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다른 유족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나라에 그 군복을 입은 사람은 말려서 되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파병이라는 자체에서 저희는 백마부대로서 떠나셨는데 그때 말려서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리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또 본인도 책임감 있지. 계시던 분이 돼서 뭐 내가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족들이 집에 와서 오히려 말려달 때 나도 내 남편 못 말린다. 당신의 자식이 안 보내고 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나라 일이니까 우리 서로 믿고 또 떠나보내자는 식으로. 그래서 가신 게 저는 53일 만에 전사하셨어요. 믿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때 나이 어린 애들이 5남매 나이스코 하다 보니까요. 애들이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 남한테 식구한테 이렇게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지 못할 때 또 출가시킬 때 많이 가슴이 좀 아프죠.
이렇게 각기 사연은 다르지만 남편을 전쟁 속에서 잃은 아내라는 공통점으로 뭉친 유족들인데요. 국가유공자의 아내라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늘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마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도리일 것 같고 또 더불어서 또 이런 곳에서 미망인의 우리 이제 회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동료들과 마음 모아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더 크게 바람이 있다면 건강하게 모두 다 곁에 오래 남아 주셨으면 하는
소득이나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이런 단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위시해서 저희들보다 더 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도우면서 그렇게 같이 생활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하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국제축구연맹 피파 고위 간부들의 부패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제프 블라터 회장이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응한 연합군 작전으로 ISIL 병력 만 명이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460여 명을 태우고 가다 침몰한 유람선은 정원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개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피파 제프 블라터 회장의 사임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블라터 회장이 어제 스위스 취리에 있는 피파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요. 사임 의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지난주에 이 피파 회장 선거에 도전해서 5선 연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당선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사임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블라터 회장은 구체적으로 사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피파 회장으로 다시 선출됐음에도 모두가 자신의 회장직 수행을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일치된 지지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파와 전 세계 축구이고 피파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또 피파의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블라터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피파 고위 간부들의 부패 사건으로 인한 압박이 컸겠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스위스 취리에서는 피파 부회장을 포함해서 이 고위 간부 여러 명이 긴급 체포되면서 세계 축구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법무부는 이 피파의 전현직 간부 14명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 월드컵 개최지 선정, 또 피파가 주관하는 여러 행사에 중계권과 판촉권, 후원권 등을 주면서 20년 넘게 1억 5천만 달러의 어마어마한 뇌물을 챙긴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제 이 기소된 피파 인사 중에 4명은 이미 미국 법무부의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이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블라터 회장이 직접 기소된 건 아니죠?
네,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14명 중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이번 부패 혐의와 관련해서 블라터 회장을 겨냥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당국이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유치와 관련한 뇌물로 추정하는 1천만 달러 규모의 송금에 대해서 블라터 회장의 최측근인 제롬 발케 사무총장이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미국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스위스가 앞서 취리에서 피파 고위 인사들을 체포한 것은 이제 미국 법무부의 기소 또 이어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요. 별도로 자국이 또 이제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미 이제 피파 본부가 있는 이 스위스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피파 본부에서 관련 자료,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 앞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스위스 당국도 이 블라터 회장에 대한 이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피파 고위 코이 임원들의 부패 혐의가 불거지면서 블라터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었고요. 특히 축구의 종주국임을 자부하는 영국이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에 불참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연대까지 모색을 하면서 결국은 블라터 회장이 사임하기로 한 겁니다.
블라터 회장이 꼭 올해 피파 회장직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1998년에 피파 회장으로 선출이 돼서 아직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블라터 회장이 스위스 출신으로 올해 79살의 고령입니다. 1975년부터 피파 기술 이사를 지냈고 98년에 제8대 피파 회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이후에 이제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부패 의혹 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번에 결국은 불미스럽게 물러나게 됐죠.
차기 회장은 누가 될까요?
다시 선거를 해서 뽑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블라터 회장이 어제 사임 의사를 발표했지만 당장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요.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길면 올해 12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새 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관련 임시총회도 열어야 하고요. 그리고 피파 규정상 3개월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야 새 회장을 뽑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 회장 선거에서 블라터 회장에게 패했던 경쟁자죠. 알리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가 이미 재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네.
또 한국인으로 피파 부회장을 여러 해 동안 지냈던 정몽준 씨도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서 주목되고 있는데 정전 부회장은 알 후세인 왕자에게 앞서 부회장 선거에서 패하면서 이제 부회장직을 내려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다시 출마해서 회장 자리를 놓고 재대결할 수 있는 상황도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러시아는 거의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미국의 피파 수사를 비난하면서 블라터 회장을 지지했었는데요. 이번 사임 소식에는 어떤 반응인가요?
러시아의 피파 집행위원이기도 한 비탈리 무트코 체육장관이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블라터 회장의 사임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것이다. 하지만 피파에 대한 애정이 담긴 용감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무트코 장관은 또 이 블라터 회장의 사임은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의 결과라면서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앞서 러시아는 미국이 블라터 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건을 터뜨렸다. 또 미국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의 그런 처리 사법 처리 기준을 다른 나라로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죠.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응한 연합군 작전으로 지금까지 ISIL 병력 만 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ISIL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원래는 이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을 했는데요. 블링컨 부장관이 이 프랑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국제연합군의 ISIL 격퇴 작전으로 지금까지 ISIL이 만 명 이상의 커다란 병력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군이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 공습은 지난해 8월 이라크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네.
한 달 뒤에 이제 시리아로 확대가 됐는데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전략이 이렇습니다. 지상에서의 교전은 이라크 정부군이나 온건파 반군들에게 맡기고 연합군은 네. 공습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어제 블링컨 부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하루 평균 14건의 공습을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퍼부었고요.
네.
특히 이제 연합군은 공습 외에 천지 지상 병력을 위한 훈련과 무기, 정보 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인질 구출이나 ISIL 지도부 제거 등 특수 임무에 미군 특수분 병력이 한시적으로 파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만 명이 사망했다면 상당한 병력 손실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다시 ISIL이 세력을 넓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올 초만 해도 연합군의 공습으로 수세에 몰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ISAR이 점령한 지역이 위축됐었는데 지난달 다시 바그다드 인근 전략적 요충지인 라마디를 비롯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의 요충지들을 잇따라 점령하면서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블링컨 부장관은 처음부터 ISIL 격퇴 작전에 시가리를 걸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다면서 원래 3년짜리 작전으로 구상을 했고 아직 9개월째에 접들고 있는 상황이다. 인내심을 발휘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블링컨 부장관은 연합군의 전략은 이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상에서의 승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은 ISIL에 대응한 이라크 정부군, 또 수니파 반군, 또 시리아의 옹구파 반군의 지상 작전 수행 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이라크군이 무기력하게 라마디를 ISIL에 내주고 물러난 후에 그런 의문이 더욱 커졌고요. 특히 이들을 지원하는 이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이라크 정부군 또 수니파 반군 이런 지상 병력들이 물러나면서 미군의 지원을 받았던 그런 무기들 또 군용 차량들을 대거 그대로 남겨 나와서 ISIL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의회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군 지상군 파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얼마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경우는 만 명 파병이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이라크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요. 자국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라크에서는 하이델 알아바디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요. 알아바디 총리는 ISIL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연합군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또 이 ISIL에 동조하는 외국인들이 이라크로 들어와서 계속 ISIL에 합류하고 있다면서 당초 국제연합군이 제시한 대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일 밤 중국 양쯔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 후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당초 458명으로 알려졌던 이 탑승자 수를 456명으로 이제 2명 적게 조정을 했는데요. 초기에 구조된 14명 외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희생자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확인된 사망자 수만 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하류에서 발견된 시신들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여전히 최우선적으로 인명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은 계속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한 지 만 이틀 이상 지났는데요.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 초기에 구조되거나 탈출하지 못한 442명이 전원 사망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양쯔강의 사고 지점은 이 수심이 강치고는 굉장히 깊습니다. 10m 이상 되고요.
네.
또 물이 탁하고 흐름도 빨라서 잠사부들의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또 우기라서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요. 안개까지 끼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배를 무리하게 개조했다. 그런 정황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중국의 유람선이 사람을 더 태우고 짐을 더 싣기 위해서 원래 60m였던 배의 길이를 76.5m까지 15m 이상 늘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런 이 배의 개조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세월호 이 침몰 사고 때 당시에도 뭐 300명 넘는 인원이 사망을 했는데요. 무리한 배의 개조가 있었고 이런 배의 개조가 균형을 잃게 만들어서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사고 직후에 배에서 탈출해서 구조된 선장이 운항하기 어려운 날씨라는 기상국의 경고를 사고 발생 30분 전까지 7차례나 무시했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장은 앞서 이제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배가 갑자기 뒤집혔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고 중국 기상국도 사고 당일에 배가 운행하기 어려운 정도인 초속 35m의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 선장이 기상국의 경고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배를 운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선장이 승객들을 배에 남긴 채 혼자 먼저 탈출한 것도 논란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배가 이 선장이 말한 것처럼 강풍에 순식간에 뒤집어졌다면은 미처 손쓸 수도 없었을 이제 가능성이 있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선장이 승객을 탈출시키거나 구조해야 할 이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는데 이 선장이 현재 당국의 이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이제 세월호 선장은 이 앞서 말씀드린 구조의 의무를 소홀했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받아서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 내지 3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5도. 강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많은 구름, 최저 11도, 최고 31도. 해주와 개성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17, 최고 27, 개성 최저 15, 최고 28도.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4, 최고 27. 장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장진 최저 5도, 최고 22도. 해산 최저 8도, 최고 27도.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2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고 최저 18도, 최고는 2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고 물결은 0.5 내지 2.5m. 서해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 많은 구름이 되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 간단히 알아봅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 비가 가끔 오다가 밤에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최근 개발에 성공한 현무 2B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성공으로 현무 2B 미사일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한국 육군 미사일 사령부 예하 기지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공격이나 도발에 대비해 북한 전역에 배치된 주요 표적을 신속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 중에 있다며 북한이 무모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만 명이 넘는 ISIL 전사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라크와 국제연합군 대표들 간 ISIL 대책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부장관은 오늘 프랑스의 인테르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블링컨 부장관은 일부 실패가 있었지만 공습과 현지 병력에 대한 훈련, 장비 지원이 승리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날 회담을 앞두고 이라크군이 국제연합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 하람에 대한 소탕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8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보코하람 소탕 작전이 실시된 지난 2009년 이래 1,200여 명이 처형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또 적어도 7천 명 이상은 감옥에서 고문과 갈증, 굶주림 등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나이지리아 군 고위 간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무함마드 부하리 새 대통령 정부가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태국의 군 고위 장성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태국군의 마나스 콩판 중장은 오늘 경찰에 자진 출두해 해외 난민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벌여왔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태국 경찰청장은 콩판 중장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는 그동안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지방관리 수십 명을 체포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콩판 중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격 발부됐습니다. 중국 구조대는 오늘도 양쯔강 여객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430여 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부분 노인들인 관광객과 승무원 등 450여 명을 싣고 운항 도중 폭풍을 만나 전복된 여객선 사고로 지금까지 18구의 시신이 인양되고 14명이 구출됐습니다. 구조대는 현재 강물에 전복돼 있는 사고 여객선의 바닥 부분을 뚫고 들어가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잠수요원은 배가 뒤집힌 상태여서 선실 안에 물건들이 떠다니고 있다며 잠수 도중 생명줄이 엉켜 자칫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강한 바람과 폭우도 구조와 수색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선박은 전복 지점에서 강 하류 쪽으로 3km나 떠내려갔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부패 의혹과 관련해 미국 당국이 제프 블라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이 같은 보도는 블라터 회장이 어제 스위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연 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실시된 피파 회장 선거에서 5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그러나 자신의 당선이 피파 내부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선수, 구단 등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